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들레이드를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 있는 동안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레이드 떠나 다른 외국에 있는 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주일 동안 주일마다 말씀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저는 올해 주제 성경 기절을 토대로 신자들이 경건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분과의 관계성에 관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합니다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거나 혹은 지식으로는 배웠어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실제적 유익은 얻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건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건함은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방식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경건함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경 기절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 텐데 이를 눈으로 함께 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기절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 원할 경우 그 고려할 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제안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 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반드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상태, 즉 거룩함과 성화의 측면에서 보다 고결하고 더욱 높은 상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전과 후의 시간 개념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전의 태도와 이후의 태도라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 머무는 것은 우리를 경건하게 성숙시켜주지 못합니다. 혹 심지어 우리에게서 얼마간의 경건함을 엿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상은 더 경건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의 죄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에 대한 예들은 무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지로 압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후에 21절까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특징들과는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특징들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및 또 다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들을 포함한 다른 성경 기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크리스천들은 왜 반드시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특징들로 옮겨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단순히 크리스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크리스천의 성품이 세워질 기초를 제공하는 크리스천의 삶 자체입니다. 사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이상의 칭찬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일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부모일 수 있고 열정적인 크리스천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두와 더불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앞서의 모든 타이틀들의 의미가 무색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즉 이 기절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정욕적인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디도서 1장 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즉 진리는 경건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경건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그 두 상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고 우리가 경건한 살기를 원하지만 의무를 진행하드립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단적인 교리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자주 그에 대해 논박하고 싸우려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해 문제 삼는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경건과 다가올 혹은 성스러운 몇몇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는 선택적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경건함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함의 실천을 강구하는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함에 관해 보다 고찰을 해볼 텐데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의 경건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우리가 경건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럼에도 우리는 경건하지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우리 중에서 그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제게 경건하게 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고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경건함의 바른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제식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태도와 그것을 정의합니다. 즉 경건에는 먼저 태도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후에 그로 인해 생겨나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즉 종합해 보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태도로서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행위와 태도, 즉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모두를 포함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적인 삶을 뜻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이나 세상적 방식과 사고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평범한 모든 삶 면면에 경건이 녹아들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말입니다. 즉 경건함이란 우리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은 우리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크리스천의 경건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경건을 오직 의무로만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 어렵게 느끼고 경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열정들조차 거스르는 무거운 짐이라고만 여깁니다. 우리는 경건함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이게 바로 나야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쉽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이긴 하나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즉 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얘기하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성경의 계명들은 너무 어렵고 우리 시대에 맞지 않고 나에겐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왜 불경건하게 되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 의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날 때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본문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연적 성향으로는 경건의 길을 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은 부패하고 죄악된 옛사람의 뿌리를 뚫은 성향입니다. 즉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경건을 위해 단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슬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건하게 되고자 단련하는 것은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로운 특징들을 얻는 격렬한 훈련 과정을 요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격렬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게으르고 나태한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 혹은 둘 모두에서 그들의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과 새로워진 의지 사이에 맹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내적인 싸움이 격렬할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싸움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갈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제대로 발을 들이고자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그 공간 안에서 머무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련해야 합니다. 또 경건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한 분께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건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자애로운 사람들 등이 교회 내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모든 성품이 칭찬할 만할지라도 그가 꼭 경건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예쁘게 보일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되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아주 헌신하는 자인 것처럼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하고 혹은 인내심이 강한 성품 등이 여러 크리스천 특징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좋은 성품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부터 난 것들이 아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경건한 특징들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특징들을 지닌 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헌신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물론 그에 따르는 행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으로부터 오는데 이는 그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알버트 앤 마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은 첫째, 하나님의 특징에 관한 올바른 개념들, 둘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향한 인지함, 셋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계속적인 경각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즉, 경건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건에 관해 말씀드린 바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해지고 또 그렇게 자라기 위해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종종 무력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으로 경건함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경건함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하는 자는 없습니다. 존 머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함의 영혼이라고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를 키워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요한은 말합니다. 그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주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사실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즉 초대교회에서 그 초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주 급속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대형교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수만 불리고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함이야말로 크리스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려는 올바른 성경적인 동기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혼인관계 내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혼인 내에서, 가정 내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도 강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워크 에틱, 일하는 가운데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자,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17절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동안 다른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행하라고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경건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더 잘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녔는데 첫째 두렵고 무서움, 둘째 존경과 외경심으로 이 두 가지 면 모두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먼저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일어납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보이십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무서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로마서 3장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에도 속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 바로 직전의 귀절들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를 요약하면 그들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처럼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은 진실로 그가 누구이신지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에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파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경외해야 함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미세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 대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항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시편 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도들 앞에서 바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5장 11절로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즉 당시 사람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의 죄가 속죄된 것이 맞고 우리가 회개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매일매일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그에 대한 결과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주된 의미로는 바로 존경과 숭배, 외경심, 바로 이 경외심이 경건함의 영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외심 때문에 그 존귀하신 주님 전에서 감히 그를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러한 계시를 우리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마도 우리는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보지도 이해하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를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나 친한 그저 또 한 명의 친구처럼 그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저 주변의 사람처럼 너무나 아무런 존경심 없이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즉 하나님의 경외함은 그분의 절대적 유일성을 고백하고 그 위엄과 거룩함, 숭고한 영원과 권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보다 심각한 죄의 하나는 그들이 종종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경박할 정도로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종종 취하는 그런 가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를 아울러서 하나님을 지금의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가볍고 경박한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성소에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저자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장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29절의 말씀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필요 이상의 너무나 경박한 정도로 친밀함으로 마치 동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거의 배제해버리고 오직 그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에 대해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월십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방식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에서 어떤 스타일과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삼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를 올바로 예배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의 행동 또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존 머레이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내면의 자세뿐 아니라 그에 따른 외면의 행동도 포함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삶을 드린 혹은 그것을 헌신한 삶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뜻에 따라 살거나 세상의 방식과 사고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서 시험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합니까?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경건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어서 나오는 요원하신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실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한때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과 영광을 더 깨닫게 될수록 갈보리에서 보이신 그의 사랑에 더욱 놀라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신 것은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헌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0절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만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즉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바울은 한때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주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덜 성숙한 크리스천들과 스스로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그 말과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르신 일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단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없이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면서 영적 기복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굳어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여기에서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이 기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기준치를 달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히 스퀘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요한 또한 이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서 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갈급한 것과 같습니다. 참도 하나님의 우리와의 교제를 바라게끔 일러주고 이를 10편 42편 그 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 찾기에 여기서 사냥꾼의 목마름보다 더한 갈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교제를 사모하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갈증이 있습니까? 사냥꾼에 쫓겨 일어나던 사슴을 목마름과 그러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27장 4절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또 시편 63편 1절도 말씀합니다. 이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얼마나 그 갈급함이 심각한 것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사막에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함만큼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26장 9절로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로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경건은 존경과 존중 및 외경심의 태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워집니다. 이는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함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단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죽음에서 비롯되고 이는 또 우리로 하여금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강렬히 갈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경건은 우리의 행위이자 태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우리 마음가짐, 태도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태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행위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태도로 인해 우리의 외적인 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이를 짐으로만 느끼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함을 훈련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